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자의 신자된 모습을 점검해 나가며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신자가 아닌 자들, 불신자의 그 생활과 원리와 본질들을 파헤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불신자들이 허망하며 방탕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부터 새로 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나가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대목에 이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라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저들은 허망하며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의 이해력, 지성이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는데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하며 마음도 굳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으로도 성립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저들은 무지하며 저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건 마음도 가리워졌다. 이것과 묘사가 비슷합니다. 성경이 불신자를 설명할 때 미련하다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은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리석은 부자.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 부자가 왜 어리석죠?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렇다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남은 여생을 배불리 살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상한 비유를 하나 보실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 근데 그 청지기는 앞만 봐도 착해 보이진 않죠. 어떤 집에 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 재물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고 너 내일로 그만둬라. 오늘 네가 여태껏 했던 걸 다 인수인계를 해라.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100만원 꼬간 사람한테 가서 50만원이라고 해주고 1000만원 꼬간 사람한테 공 하나 지우고 100만원으로 써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입혔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를 그만둔 다음에 나한테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걸로 오염되게 꼭 쉬운 예가 됐지만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청지기에 공통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는 어리석고 하나는 지혜로우냐면 내 일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내 일을 어떻게 준비해내 손으로 확 할 수 없는 내 일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했느냐를 비교해서 한쪽은 어리석다 그러고 한쪽은 지혜롭다 그럽니다. 부자는 생명이 자기 손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도록 자기 생명이 자기 손에 있을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청지기는 여기를 쫓겨나면 이 주인에게 월급 받아먹고 살다가 이제 쫓겨나면 주인한테 월급 못 받아먹은 그 다음 생은 누구의 손에 의탁해야 되느냐를 짐작하고 그 준비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지혜롭다 어리석다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어리석죠?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네가 존재하고 있고 자기네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심장은 어디서 다르죠? 그 다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이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있지, 여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준비하거나 누릴 곳이 아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리를 알며 생명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허망하며 방탕하다는 단어가 쓰였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진정한 목표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주머니에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재미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표현이 얼마나 적당한가 보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우리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있는 단어들이 언제나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그 생각이 진리와 제대로 된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목표를 가지면 미련한 마음이 게다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쓰고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무지하며,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미련한 데다가 게다가 또 장님이에요. 제대로 보고도 미련하게 그러면 못하는데, 그쵸? 거기다 또 눈까지 감은 데다 미련하다 그래. 눈이나 감았으면 똑똑하기라도 할 것이지. 눈 뜨고 똑똑하면 딱 좋아요. 눈 뜨고 미련해도 곤란한데, 아니 똑똑하고 눈을 감았어도 곤란한데 미련한 데다 눈까지 감았어요. 희망은 정말 쥐뿔도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에 관한 진리와 영원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의 평가란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왜 이 얘기를 자꾸 하죠? 우린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며, 우린 눈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왈츠를 추세요. 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세요?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말로는 이쪽에 눈뜬 사람이고 말로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눈 감고 이 위에다 눈을 그리는 것 같아. 뜬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봐요. 지혜롭게 망하는 길을 가. 신자가 하나도 신자 같지 않다고요.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뭘 했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한 게 뭔가를 보세요. 그들이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하고 눈이 어두운 걸 가지고,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지만 인간보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저 깊은 어떤 경외심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파편들이. 하나님은 그걸로 뭐 어떻게 발견할 만큼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어떤 신이 있어야겠다는 그 저 깊은 어떤 파편이 기껏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지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것 앞에 가서 자기를 무릎 꿇리는 겁니다. 우상은 보통 보면 이상하게도 가장 천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곤 하는데 이상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섬길 만한 것을 섬기는 우상이 드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창조주를 향한 경외심이 죄로 파괴됐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윤리와 도덕으로 가면 깨끗해도 다른 종교를 만들었을 때는 이상한 걸 섬기기 일쑤입니다. 무슨 뱀을 섬긴다든가 또 사람을 해치는 모습으로 종교를 만든다든가 뭐 자녀를 불에 집어넣는다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아요. 옛날 그 설화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무슨 처녀를 하나씩 갖다가 뭐 산채로 잡아 죽인다든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경외심이 죄로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창조주를 향해 갖고 있어야 될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두려움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휘를 못하고 더럽고 피해롭게 갖고 있다고요.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도 여기 있는 말과 아주 그 우리가 비교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꼭 같은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데 거기에 고집은 있다고요. 마음이 굳어져요.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남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충분하다는 자만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있었던 식으로 얘기하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표현이 여기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것이 무지하면 좀 가만히나 있지 그렇지 않고 마음이 굳어졌다고요. 그걸 자신해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떤 데서 보느냐 하면 불신자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지혜로운 것으로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미련하죠. 미련한 증거를 이렇게 됩니다. 야, 니 땀 흘려서 번 돈을 멀쩡히 갖다 주냐? 얼마나 미련. 그럼 뭐 목사하고 장로하고 반반씩 나눠먹냐?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야, 왜 그러냐? 왜 멀쩡한 애들이 모여갖고 우냐? 이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이쪽이 미련하다고요. 그런데 너는 학교 다닐 땐 그래 보이지 않니? 너 이렇게 이상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냐? 약한 자라 그런다고요, 우리를. 즉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생각이 더 옳으며 정당하며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꼴에? 꼴에. 꼴꼴꼴에. 그게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를 둘이 충돌해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이 압니다. 이 사실을. 저들이 미련하며 저들이 눈이 감기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도 그래서 이 부분을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옳고 그런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밭이고 논인지가 분간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실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이 왜 벌써 심판이냐 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왜 정죄가 되냐면 안 믿어서 정죄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두운 곳에 있다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물끄러미 나면 꼭 밟고 가는 사람 있죠. 집에서 멀쩡하게 가다가도 물끄러미 나면 꼭 보고 밟고 치우라면 꼭 일부러 가서 밟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멀쩡히 가다가도 그것만 너무 투스텝으로라도 밟고 가요. 꼭.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요. 꼴에 피해간다니까요. 지혜롭게 하라고 꼭 밟고 가요. 왜 그렇다고요?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정죄가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이냐가 아니라 안 믿은 걸 보면 그가 아직도 주를 못 보겠다. 빛 속에 있지 않다. 장님이 되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주를 안 믿었다는 건 둘째 문제고 왜 못 믿었냐? 왜 예수를 모르느냐? 감겼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넌 장님이구나. 이게 여기 그 정죄는 이것이니 믿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은 저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장님과 눈을 뜬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느 것이 좋으냐는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장님하고 눈 뜬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는 싸움을 벌이면 누가 이깁니까? 그건 목청 큰 사람이 이기지 진리가 이기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면 싸움이 진리냐 아니냐로 싸움이 판정이 납니까? 목청으로 판정이 납니까? 목청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 목청 도두는 건 누가 특기입니까? 그건 언제나 무지하고 무경우고 자기 이익을 자기가 꼭 이기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목청은 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게 마련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하다 보면 신자들이 가장 그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난 이해가 안 가, 이 말이에요. 난 그분이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나요? 빛을 보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나는 알았다, 이게. 좋은 학교 나와서 난 책 보고 알았다, 이게. 근데 누군 모르는데, 아니, 그 사람 미련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또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돌려와, 난 이해가 안 가. 라고! 수학적으로 사람을 괄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걸 은혜의 문제라고. 교회는 왜 그 싸움이에요? 목사님, 제가 뭐 누구를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김 집사님 왜 그러시죠? 참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괄세할 수 있으나 내가 그거를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이면서 목사님께서는 참 저 같은 신자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 이건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고요. 누가 혹 모자라든가 누가 내가 보기에 아직 못 이해하면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 눈을 떴으나 지가 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 대다수입니다. 애들 처음 나면 눈 감고 태어나지 않아요. 눈 뜨고 태어나는데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눈동자 같이 쫓아가는데 열흘 걸리고 지가 본 게 뭔지 아닌데 40년도 넘어 걸려요. 그렇죠? 저게 사람이다. 저게 책상이다. 이러면 그게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사랑이 뭔지, 효도가 뭔지, 사는 게 뭔지 아는데 저니까 그것도 40년이라 그러지. 여러분을 기준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도 거의 모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알고 손아귀 잡고 있는 게 뭔지 몰라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요. 여러분 그걸로 시험받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서부터 1위를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물뜨기 시작하고 본 것들을 배우고 익혀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바로 이런 빛과 어둠의 대조로서 주님께서 이 사실들을 우리들을 특별히 많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알 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재밌죠? 빛이라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하거나 방탕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혹 우리의 무지가 있으면 혹 우리의 허망함이 있으면 우리의 방탕함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직도 100% 활용하지 못하는 효율면에서의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 되지 않는 미숙함 아시겠습니까? 잠시 가다가 잠깐 한눈판 정도여야 맞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표 자체를 근본적인 것 자체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서 따로 그런 거에 넣어놓고 사는 것 자체는 따로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제일 큰 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일관된 어떤 추적 쌓아가는 인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애쓰는 여기저기를 찾아보는 추구, 지혜의 동원, 능력 있는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따로 살고 있죠. 신앙과 생활이 완전하게 분리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 신자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선하며 의로우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며 보람을 찾는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고 어떤 사상가들이 그렇고 어떤 윤리도덕 군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어두운 데서 애쓰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찾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가치는 어디로 가 있냐면 그 어떤 결론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인류가 그가 선과 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만 점수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공부하는데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학생들이 꼭 있곤 했습니다. 산수책을 외우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숫자는 딱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꼭 그런 사람 있죠. 평소에 공부 안 해놨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 나올 만한 거 세 문제만 외워갖고 확실하게 외워갖고 가서 혹은 외우기도 귀찮은 문제 써갖고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지우고 자기가 그 문제를 쓰고 답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절대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논리와 자기가 만든 가치 체계에서의 정답을 꺼내놓고 있지 그러므로 성실하다든가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생명이 오거나 빛으로 왔다는 예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이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장 8절로 갑니다. 이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지혜와 이 비밀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해력, 자기네들의 지성이 고장나 있고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 지금 신자들에게다가 딱 대조시켜 보입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여 분별함이니라. 그럼 잘 따져봅시다. 오늘 신자들이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왜 그렇죠? 미련해 보여서 아닙니까?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건 흘려버리라고 누가 그랬다래요. 오늘 저녁에 저 좀 만나요. 뭐 귀로 흘려버려?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살면 사흘을 못 산다 이거.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누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옳아야죠. 우리한테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린 뭐죠?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이 신자가 많아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슈퍼마켓보다 교회가 더 많대요. 서울에. 다방보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아시안 게임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 아마 그거 보고 제일 많이 놀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게 다 뭐냐 하고, 저게 다 병원이냐. 적십자사냐? 얼마나 놀랬겠어. 오늘날만큼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을 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시대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우리 늘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에서 이러지 않았어요. 6.25 때도 안 이랬어요. 지금은 훨씬 많아졌는데 지금 훨씬 약해졌습니다. 어디서 약해냐? 밖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약해졌어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배부른 거하고 거리가 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배고파서 한 기도가 그럼 정당했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자 기도가 끊어진 그 기도라면 배고파서 한 것이 정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유산이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기독교 유산이 훌륭한 것이지만 이 부분을 아직 좀 더 정리해야겠다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핍박이 있고 배고프고 아팠을 때 했던 기도가 지금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린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각오와 열심과 정당한 기도의 본을 쫓는 일들을 추구해야겠다로 왔어야 맞습니다. 안 하고만 말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얼마나 이건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안 입고 있죠. 교회 올 때만 입고 오려고. 혹시 더러워질까봐 꼽을 쳐놓고 계시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틀리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인도함을 받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합세한 자리에 있기 일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고 헌금 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축복된 일이며 그 경제에 이르신 것만으로도 분명히 시작하신, 출발하신, 장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목적 없고 향방 없으면 정당한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헛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신자답기로 결심하셔서 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 약속의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소서 안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있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야 돼요. 그 길을 걷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걷는 그 어떤 아우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넘쳐나는 폭발하는 어떤 간증들이 있어야 돼. 그것들이 이어져야죠. 그건 없고 예수 믿었더니 애 좋은 학교 가더라 밖에 없으면 그건 참 얄궂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 그냥 대학 들어간다면 또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고3 될 때까지 기도할 게 없어요. 이제 또 고3 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애들 다 대학 가면 기도할 게 없죠. 이제 군대 갈 때 또 기도 한 번 하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의 제목으로서 기도의 본질로서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서 등장해야 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기 있는 비교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비교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기도할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뀌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자리로 부르셨으며 복 주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그 자녀된 가치를 모르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회피하고 잠자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얻게 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의 복된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심령들을 위해 충만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위에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허락한 은혜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먼저 경성해야겠으며 기도해야겠으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습니다. 그 일들을 여기 주의 약속을 따라 자신을 돌이켜보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사 정당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사 주의 영광을 다시 이 민족 앞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